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4월 13일 월요일 V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하천을 공동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2일 대구에서 열린 7차 세계 물포럼 기념사를 통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물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제 분쟁이 국가 간의 공유 하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공유 하천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70년간 지속된 긴장 관계를 남북을 잇는 물길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북을 관통하는 하천을 공통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남북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단호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유엔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얀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엘리아슨 유엔 사무부총장은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과 한국전쟁 종전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아슨 사무부총장은 또한 통일은 역사적 필연성을 가진 것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 12일 무장 괴한들의 공격을 받아서 현지 경비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자들은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무장 괴한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서 기관총을 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소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ISIL 리비아 지부를 자처하는 한 단체는 사건 발생 2시간 뒤에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서 한국 대사관 경비원 2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사관 안에 외교관 2명과 행정원 1명 등 한국인 3명이 있었으나 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리비아 대사관에 주재하는 공관원들을 모두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100년 전에 일어난 아르메니아인 집단 살해를 대학살로 규정하자 터키 정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터키는 이번 사태를 협의하기 위해서 메흐메트 파차치 바티칸 주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또한 12일 터키 주재 교황청 사절을 외무부로 불러 교황의 이번 발언으로 바티칸과의 신뢰에 금이 갔다면서 항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1세 교황은 12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1915년에 일어난 아르메니아 참극을 대학살로 규정했습니다. 프란치스코 1세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150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살해했다면서 이 사건이 20세기 첫 번째 대학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전 국무장관이 12일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선거운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이후 클린턴 전 장관이 초기 경선 지역인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8년에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클린턴 전 장관은 당시 바락 오바마 후보에 밀려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이번에는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니콜라두 바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뒤 11일 밤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카스트로 의장을 만난 일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부친이 쿠바 출신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산 독재국가 쿠바와 아주 나쁜 합의를 했다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카스트로 의장과는 만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남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뉴스 부정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구호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샌드라 서 씨를 추방했습니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연구관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동맹 능력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 직후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인데요. 내용을 보면 두 장관이 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한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에서도 특히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요. 네. 이 카터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각각 그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 카터 장관은요, 이 북한이 최근에 몇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바로 이 때문에 이 미국의 그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이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의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해군 구축함 이러한 그 첨단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아시아 그 지역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한민국 국방장관도 역시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현재는 아무런 징후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의 억제전략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이 그 눈에 띄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미국과 한국의 그 두 국방장관은 이번에 회담을 열고 미한 억제전략위원회를 이달 중에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해왔는데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 대응위원회를 운영해왔는데요. 이번에 이 두 개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한 겁니다. 당연히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그 미국과 한국이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거고요. 이 위원회는 한국에서는 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방부 부차관보가 함께 참가해서 공동의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는 미국의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인데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군요.
예,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장관이 만나기 전부터 이 의제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그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이 한국에서 상당한 논란거리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그 때문에 굉장한 그 관심사였는데요. 두 장관은 회담 뒤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시 같은 어조로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이 사드가 논의됐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었는데 네. 이 카터 장관의 그 답변은요. 이 사드는 지금 미국 내에서 생산 단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 배치할지 이런 논의를 지금 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한 그럴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한민구 국방장관도 사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세 가지 노라는 거죠.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없었고 네. 따라서 협의도 없었고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은 지난 7일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할 것 같다는 뭐 그런 또 보도가 미리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것이 카터 장관의 방한을 염두에 둔 어떤 의도일까요?
네, 북한이 그 카터 국방장관의 방한 이틀 전이죠. 그 7일 날 그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7일 날 그 평안남도 화진리에서 그 미국 관국에서 KN-56라고 부르는 미사일인데요. 그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그 카터 장관의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그 진행 중인 미한 군사 훈련에 대해서 그 평양 당국이 좀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닌가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회담 국방장관 회담 후에 또 청와대를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국방장관 회담 전에
간
청와대를 네. 방문한 네. 거였죠. 네. 물론 여기에서도 그 주제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위협 부분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 강화 부분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박 대통령은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핵개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요. 이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공고히 해서 싸우지 않고 북한을 제압하는 게 최상의 전략이다. 이런 네. 점을 강조를 했고요. 이 카터 국방장관도 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이 현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강의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 나라가 이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긴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카터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것이 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기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신뢰를 통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천안함 그 희생자 추모도 뭐 미리 그럴 행사가 있다고 뭐 예고는 됐었습니다만은 혹시 거기에서 특별하게 뭐 언급한 것이나 뭐 거기 얘기거리는 없었나요?
뭐 특별하게 언급한 건 없고요. 그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회담을 마치고 그 동시에 그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함대사령부를 방문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과거 북한으로부터 피격돼서 한국 그 해군 장병 여러 명이 사망한 천안함 그 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 국방장관은 처음으로 이 자리를 방문해서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했는데요. 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카터 장관의 이런 그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가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공동 대응하겠다는 미한 동맹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카터 장관 방한과 관련 그 시기에 뭐 맞춰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또
그 태양절 맞아서 또 더 큰 걸 뭐 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국에서는 일부 그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태양절이라는 게 4월 15일 그러니까 네. 김일성 주석의 그 생일 아닙니까?
네,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거기에 맞춰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그 이유는 그 서해 발사장에서 노동 미사일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발사로 직접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그 지역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는 그런 그 입장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뭔가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 방문에 앞서서 카터 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크게 눈에 띄는 어떤 얘기들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일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 미일 방위 협력 지침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흔히 그 가이드라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미군과 자위대 사이에는 일종의 그 유사시 그 작전 지침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한반도 같은 그 일본의 주변국에 유사 상황, 즉 북한이 다시 남침을 했다든가 어떤 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과 자위대가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정보, 물자 이런 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돕느냐 하는 일종의 비상대책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일본이 이 자위대, 이 방위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하는 것은 주변국들에게는 참 대단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카터 장관이 일본에서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예,
인터뷰에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그 역시 미국이 그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동맹국들이 그 강력한 그런 그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미국 정부는 고위 당국자들이 근래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놓고 냉랭한 거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면서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네.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요. 이 카터 국방장관이죠. 요미우리 신문 과 그 지난 8일자 신문에 실린 그 인터뷰에서 역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그 협력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거의 이 부분에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한국, 일본 삼각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또 이 삼각 공조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요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관계에서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네.
점도 강조했는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그 한미일 동맹 관계 그리고 이것의 그 삼각 협력을 얼만큼 중요시하는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 카터 장관은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네.
한국 내에서 불러오고 있는 그런 일종의 반감도 의식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요, 그 한국과 일본 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런
네.
발언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발언이 염려가 좀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혀 또 안 하고 넘어가긴 그렇고 해서 발언을 또 한 것 같은데 자, 이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미국의 북미 항공 우주 방어 사령관 윌리엄 고튼이 사령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서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평가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예, 그 윌리엄 고튼이 사령관이 발언한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 그러니까 이것이 이동식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네.
여기에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은 소형화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정확하게 고트니 사령관이 한 발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이 북한이 핵무기를 KN-08 미사일에 장착해서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게 미군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런 평가는 과잉 경계 차원이 아닌 신중하게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북한이 소형화, 그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그 다양한 엇갈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당국은 소형화에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장착까지 할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네. 과거의 냉전 시절, 그때는 이 ICBM, 그러니까 이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 탄도미사일을 서로 쏘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 가능성이 참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북한의 이제 그런 미사일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군 당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런 그 소형화에 대해서 미국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한국 군 당국은 그 미국의 이 같은 그 정보 평가에 대해서 약간의 그 시각차, 약간의 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 9일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그 핵무기 소형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했다는 정보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그 김민석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그 소형화 또는 핵무기 그 소형화 기술이 그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르렀고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완성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근거를 좀 그 제시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미사일을 그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발사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논란이 된 KN-08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한 번도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둘 다 그 북한이 그 ICBM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한 기술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측은 아직까지는 소형화가 완성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실전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고정된 기지에서 이 탄도 미사일을 쏴도 참 엄청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동하면서 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술은 참 대단한 거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일 텐데, 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KN-08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실전 배치된 상태는 아니라는 데 대해서 미국과 한국 당국의 평가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KN-08은 지난 2012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리에 그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해서 상당히 그 파괴적인 그 역량 때문에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이
네.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은 대응하는 데 그 필요한 시간을 상당히 작게 만드는
네.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건데요.
네.
그러나 그 아직 시험 발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실전 배치 위해서는 그 발사 실험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직 한 번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 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군과 한국군은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할 때는 쏘면 일단 뭐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이쪽에서도 그냥 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쪽이 같이 망한다, 그런 논리하에 이거를 이제 좀 억제하는 그런 그 정책을 해왔는데, 자,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북한이 KN-08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미국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좀 가정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좀 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 고정적인 미사일이 아니라 커다란 그 대형 차량에 싣고 다니는 그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먼저 그 위치가 어딘지 그 탐지를 해야 되고요. 이걸 추적해서 파괴하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탐지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은 이 같은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그 확인해서 그 파괴할 능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그 미국은 그 일본 등의 그 요격 미사일 또 이지스함 이런 그 무기들을 배치해 놓고 있고 또 최근에 상당히 그 많은 그 좋은 명중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만일 북한이 그걸 발사할 경우 파괴할 능력이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서기혁 군사가 샌드라라는 이름을 쓰시는 건 확인됐고
제일 오래되신 분일 거예요 아마. 크리스찬 베이스 쪽에서는 가장 칼라 없이 그 북한을 한다고 그래서 많이 후원을 했죠.
방금 미국의 한 선교단체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VOA 기자와 대화한 내용인데요. 북한이 대북 구호 활동을 해온 한국계 미국인 샌드라 서 씨를 추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북한이 그 관영 매체죠. 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샌드라 서 씨를 그 추방했다는 그 방침을 결정을 전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공화국 모략 선전 행위에 가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샌드라 서 씨가 1998년부터 북한에 드나들면서 인도주의 미명하에 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발표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인도주의 미명하에 은밀한 방법으로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갖고 사진과 동영상을 제작 연출하여 가지고 나가 반공화국 모략 선전에 이용하는 범죄를 감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비의 취재 결과 이 샌드라 서 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인적 사항이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VOA가 그 사건 직후에 제일 먼저 확인해서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그 미국 명은 지금 샌드라 서 씨고요. 한국 이름은 서계옥 씨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나이가 81살이고요. 지난 1989년부터 대북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미국 서부의 그 로스앤젤레스 본부를 둔 그 선교 한 단체를 두면서 그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북한을 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그 병원이죠. 주로 병원에 대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량, 의류, 신발, 담요 등을 꾸준히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상황을 살펴보면 샌드라 서 씨 추방 사건이 여러 가지 그 추방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캐나다 한인 목사 임현수 목사가 억류된 데 이어서 평양에 상주하던 독일 구호단체 평양 사무소장도 추방됐고요. 또 그 전에는 한국 선교사 두 명을 또 억류하기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좀 어떤 배경이 좀 있는 게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희 VOA가 그 구호 활동을 하는 그 여러 관계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그 배경이 뭐냐 그리고 네.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물어봤습니다. 그 관계자들마다 사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다른 그 견해를 밝혔거든요.
네.
물론 북한 측이 입장을 그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 이 같은 그 추방 그리고 또 억류 이런 조치가 다소 이례적이다. 올 들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그 엇갈린 견해를 보였는데요. 제가 그걸 좀 소개해드리면요. 일단은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북한 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활동하는 이 관계자들, 인도주의 관계 지원 업무 관계자들이긴 하지만 이 북한의 체제에는 위협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상당히 뭐 그 설득력 있는 그런 분석일 수 있고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이런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내에서 선교의 그 목적을 갖고 그 암암리에 그런 그 생각들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교 활동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반감, 그리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그 접촉에서 전파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억류되거나 추방된 사람들이 꼭 미국 사람들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이 있었고 이런 아주 다소 독특한 그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이 북한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데 따른 현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북한이 원래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말하자면 맞닥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간섭이나 음모로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추방 또는 억류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들을 했는데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 어쨌든 이 샌드라 서씨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데 미국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정부는 이번 그 샌드라 그 서씨 그 추방문 사건 관련해서 그 상당히 그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사건이 발생하자 그 VOA 기자가 그 국무부에 이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무부의 머리아프 대변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이름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 샌드라 서씨는 이제 미국 시민인데 독일 구호요원도 추방이 됐어요. 이 독일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 독일 구호요원이 그 소속돼 있는 구호기관 또 무슨 일을 한 것이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하고 독일 정부의 그 항의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그 북한에서 18년 넘게 지원 사업을 벌여온 그 독일의 구호 단체가 있는데요.
네.
이름이 벨트 훙게르 힐페 이렇게 돼 있고요. 통상 세계 기아 원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계 기아 원조라는 이 독일 NGO 비정부 단체 이 그
네.
평양 사무소장이 레지니 파인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네.
그 특별히 북한이 이 사람을 추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이 추방을 했고요.
네.
상당히 역시 이례적인 일로 그렇게 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일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독일 정부 외교부, 독일 외교부에서 저희 VOA의 질의에 그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그 답변에 따르면은 독일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를 두 차례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평양에 주재하는 독일 대사가 그 북한 당국에 이의 제기를 한 적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알려져 있고요.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독일 정부는 이렇게 추방하고 억류하고 이러는 사태가 인도주의 지원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입장도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사업,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저희 VOA에 밝혔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그 뭐 이 그 농사를 위한 그 종자 개량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참 그렇게 됐습니다. 자, 한국의 이 선교사들도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국 정부도 이들을 송환하라고 지금 조장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북한에는 그 한국 국민 그 세 명이 그 억류돼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그 2013년에 그 한국의 그 김정옥 선교사가 그 북한에 억류돼서 지금까지 계속 억류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그 지난달 26일에도 그 한국 국민 그 두 명이 그 북한에 의해서 간첩 혐의로 그 체포가 돼서 억류돼 있습니다. 이름이 그 김국기 씨와 그 최충길 씨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그 계속 지금 송환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그런 엄청 그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첩 혐의라는 게 터무니없다는 얘기고요. 이들을 그 즉각 석방해서 송환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개성공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의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에 앞서서 남북한의 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11월에 그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그 조치 자체에도 한 해에 올릴 수 있는 상한선 5%를 넘어서는 그런 수준으로 그 정해서 통보를 한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 정부 당국과 북한 당국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바로 이런 점에서 그 남북한의 양측이 만났습니다. 지난 7일에 만났는데요.
네.
이 직접적으로 정부 당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당국자가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한국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이 북한 측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네.
이 양 기구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이 임금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아무런 접점도 찾지 못한 겁니다. 이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은 노동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바로 임금 인상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런 개정 문제가 주권 사안이다. 북한에 이런 점을 거듭 주장했고요. 이 한국은 그래서는 안 된다. 임금 인상 문제는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마음대로 그쪽에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리는 문제를. 네. 자, 그렇게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 이제 북한의 입장인데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지금 상태로 보면 이 같은 그 선에 있질 않는데 과연 좀 그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뭐 남북 간의 그 임금을 둘러싼 입장이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살펴보면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것이 그 살펴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개성공단 노동 규정, 그러니까 한 해에 임금을 5%만 올릴 수 있다. 이런 노동 규정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규정 문제는 그 남북 간의 그 개성공단이 출범할 때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개정하려면 상당히 시간과 그 아마 그런 것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다만 따라서 이것을 좀 분리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 관측이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그 노동 규정 문제는 좀 차후로 미루고 먼저 그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이 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임금을 올리면 어느 정도 올릴 것인지 그거를 먼저 해서 이 문제를 먼저 타결을 하고 이 문제 타결 후에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좀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중지가 모아지면은 뭐 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달러화를 기준으로요.
네.
그 본봉하고 또 시간의 급여 이렇게 네. 합쳐서 대체로 한 120달러 가량이 근로자가 한 달에 받는 임금으로 그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그 근로자가 직접 다 갖는 것은 아니고. 뭐 좀 이제 거기서 정부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예, 현재 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관료급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해서 오래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그 근로자들한테 직접 지불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북한 당국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북한 당국이 상당액을 띄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북한 화물선 무두봉호 억류에 관한 그 논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화물선 한 척이 9개월째 멕시코에 억류돼 있다고 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이 무두봉호는 6,000톤이 넘는 북한의 화물선인데요. 이 화물선이 지난해 7월에 이 쿠바를 출발해서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멕시코의 베라크루즈 주라는 데에서 그 인근 해역에서 좌초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산호초를 그 훼손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이 무두봉호 좌초와 관련해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호초 좌초 그리고 이 멕시코 정부는 그 산호초가 그 파괴된 데 대해서 비용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지불하기로 했다. 뭐 이 정도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그 무두봉호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그 산하에 그 전문가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회사에 소속된 그런 선박이다라는
네.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것이 멕시코 당국에 의해서 억류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좌초된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9개월째 멕시코에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를 싣고 가다 적발된 것은 아니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북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북한은 이것을 그 계속 이렇게 지금 그 몇 개월째 지금 억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북한 측은 그 무두봉호를 억류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무슨 불법 무기를 싣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을 계속 그 억류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거를 즉각 풀어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멕시코가 안 풀어준 그 논리는 어디에 있나요?
예, 멕시코 정부는 유엔의 그 책임 있는 회원국의 일원으로서 유엔
네.
안보리의 결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보리 제재 대상 이런 그 선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정선을 하고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멕시코 정부로서는 그런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그 선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석방돼서 송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선원들이 멕시코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박에 한 55명 정도가 승선에 있었는데요. 선원들이
네. 네.
그 중에 그래서 33명이 북한 국적의 북한 여권을 가진 그런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의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그리고 북한이 대북 구호 활동을 해온 한국의 미국인 추방한 소식 그리고 남북한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네, 한국 4년차예요, 진짜. 꿈 같은 시간들이 훌쭉훌쭉 지나가고 있어서 되게 아까워요.
4년 전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주찬양 씨는 국제 비정부 기구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활동가입니다.
고향 친구들, 고향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꿈꾸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똑같은 우리 평범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냥 고향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 청년이죠.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 19살 나이에 가족들이 무사히 탈북할 수 있도록 고향에서 시간을 버느라 혼자 지냈었습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너무 신기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들을 듣고 느끼면서 상상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너무 진짜 저희 가족은 라디오를 들었다고 표현 안 해요. 온몸을 먹었다고 표현하거든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바깥 세상 라디오를 들었던 아버지는 탈북 후 한국에 정착을 했고 3년 뒤 주찬양 씨도 아버지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중국에 딱 도착하니까 아, 중국은 안전하겠지 막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잡혔었어요. 깜짝 놀라 저는 진짜 세상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중국 남쪽으로 다시 태국을 거쳐 한국 인천공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주찬양 씨.
저는 되게 그때 엄청 천진난만했어요. 비행기 탔을 때 일단 아 가족이 사는 서울 땅으로 간다. 그게 너무 신났고
한국에 찾아온 탈북자 누구나처럼 하나원 교육을 받아야 했고 석 달 뒤 부모 형제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북에서 혼자 있을 때 가족들 생각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꿈도 맡겼었거든요. 엄청 많이 꿈을 꿨었는데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주찬양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봤던 한국 집이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너무 신기했고 내가 진짜 꿈속에서 봤던 서울 한복판에 우리 가족이 사는 집, 그 집을 진짜 현실로 막 받아들여야 되는 게 솔직히 지금도 제가 미국 몇 달 갔다 오고 막 현실이 지금 막 저거 또 새로운 것처럼 그때는 너무 진짜 아, 그 느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들을 마치 꿈을 꾼 듯 마주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네,
그게가 2011년도였죠. 제가 와서 하나원에서 퇴소해서 가족들 만났는데 딱 도착하니까 남동생이 누나 솔직히 남동생 여동생 진짜 코 올리게 때 헤어졌는데 애들이고 3년 사이에 훌쩍 커서 남동생은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생머리 긴 생머리를 찰찰 휘날리면서 예쁜 아가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오싹했고 무엇인가 서먹서먹한 느낌도 들었고 너무 기뻤고
반갑기도 했고 놀랍기도 했던 첫 만남의 순간 병약했던 어머니 어린 동생들은 낯설게 느껴졌을 정도로 가족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던가요?
가족들은 일단은 저는 시간이 3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으니까 어머니는 조금 더 주름졌을 거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동생들은 뭐 조금 키나 조금 더 컸겠지. 근데 제가 동생들 표현 아까 했잖아요. 남동생은 그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했는데 헤어스타일조차도 뭐 한쪽 눈 내놓고 한쪽 눈 살짝 가리는 요걸 롱 헤어 남자들은 북에서 그렇게 긴 머리 못해요. 근데 그런 거 딱 하고 딱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딱딱 머리를 살짝 젖혀서 머리가 뒤로 넘어가더라고 막 무엇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도 막 긴 생머리 아가씨 그리고 어머니는 더 젊어지시고 더 예뻐지신 거예요. 몸매도 더 예뻐지셨고 얼굴도 하얘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북에서 때 많이 아프셨는데 병도 다 나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도 너무 그 미소가 아름다우신 그 아빠 너무 더 젊어지시고 그냥 와 이런 거구나 그냥 제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그 경험을 안 했어도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목소리 색깔들 얼굴 빛들 보니까 그냥 안 경험하지 않아도 무엇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역시 네, 이렇게 누리고 사셨구나 하는 거.
어머니는 고생 많았다고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했다고 한상 가득 딸을 위한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갈 수는 없는 북한 땅에서 무사히 한국까지 찾아와준 누나를 만난 남동생.
가족 상봉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제가 도착했다고 막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눈이 펑펑 내리는데 그 눈을 촬영하고 집안 풍경 촬영하고 누나 촬영하고 비디오를 만들어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고 히히허허 하다가 저녁에 다 잤죠? 너무 편하게 잤는데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눈 뜨지 못하겠더라고요. 분명 정신적으로는 깼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년을 하루같이 소원했던 일이지만 혹시나 눈을 뜨면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 봐 애써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게 막 길로는 들려요. 엄마가 막 요리하고 아빠가 막 뉴스 들으시면서 우렁우렁한 목소리 말씀하시고 남동생, 여동생들이 북한에 있을 때랑 비슷하게 서건서건 여전히 이불 밑에서 석닥석닥 둘이 무슨 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하는 거 여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이 막 현실인데 막 꿈 같고 눈 뜨면 깨질 것 같고 해서 눈을 감고 진짜 한동안 있었어요. 지금도 막 그 얘기하면 막 오싹하고 그때 그 느낌이 조금씩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첫날 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랬던 거.
신혼여행에 오른 첫날 밤의 신부처럼 설레고 또 설렜다는 주찬양 씨.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찬양 씨의 마음을 가족 모두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됐습니다.
그 전날 밤 얘기하니까 남동생들도 마찬가지였대요. 아빠가 먼저 한국 오시고 근데 남동생들도 그랬대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만 혼자 북한에서 3년 동안 가족 헤어져서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어린 나이 동생들도 그 마음이 깊었더라고요.
이 방 저 방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집안에 가득 찬 세간 살림은 모두가 신기한 것 천지였고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어린애처럼 물어보고 탄성을 냈습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냉장고, TV 다 갖추고 일식으로 갖추고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북에서는 아마 부잣집들, 잘 사는 집들, 더 많은 집들이 운영할 수 있는 기계들이거든요. 전기부터 잘 봐야 되니까. 그리고 전기도 막 24시간 빵빵하게 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진짜 천국이 따로 없고 화장실에서는 더운 물, 찬물 조절해서 쓸 수 있고 청소하는 것도 다 기계로 하고 밥 하는 것도 다 기계로 하고 진짜 저는 지금도 신기하긴 해요. 솔직히 그때는 더 신기했죠.
손님처럼 낯설기만 한 찬양 씨. 그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찬양 씨의 어머니는 마음 한켠에서 북받쳐 오르는 안타까움으로 찬양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줬습니다.
제가 맞이어서 엄마한테 많이 안겨보거나 막 칭얼칭얼 엄마 몸에 감겨봤던 기억이 많이 없는데 혼자 이렇게 고생하고 다 오니까 어머니가 저를 진짜 살덩이 피부치를 거기다가 두고 얼마나 어머니가 솔직히 많이 아프셨대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거의 막 속병 다 아프시고 지금도 어머니한테 되게 미안해요. 저 때문에 병이 많이 더 이렇게 드신 것 같아서. 근데 그랬는데 제가 다 이렇게 옆에 와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쓰다듬더니 막 눈물이 약간 가랑가랑 하시면서 이 손이 여자 손이 맞니? 야 진짜 우리 딸 고생 많이 해서 손이 막 까칠하고 남자 손 같구나 막 하면서 손을 계속 쓰다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냥 못 모르고 흥흥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미국 연수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찬양 씨의 손을 꼭 잡고 그때 미안한 마음을 다시 말해줬습니다.
근데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다시 손을 잡더니 우리 딸 손이 많이 부드러워졌네. 이제야 여자 손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웃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근데 되게 미안하다는 표현도 해주셨고, 아빠도 되게, 아빠가 미안하긴 하다고, 아빠도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빠는 저를 북에 남으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있으셨는데 아빠가 그런 것도 다 미안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다 미안하다, 다 미안하다.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된 찬양 씨의 신분증을 만들어주려고 주민센터라는 곳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면서 은행에도 데려갔습니다.
아, 일단 아빠가 저를 제일 먼저 데리고 나간 게 주민등록증 하는 거랑 은행이었어요, 은행. 근데 제가 그때 하나원에서 돈을 100만 원 다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통장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국민은행 가서 갔거든요. 은행에 갔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카드 하나에 돈 100만 원 다 들어가는 게 요만한요 손바닥보다 더 작은데 돈 100만 원 다 들어가고 그거를 어느 그런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그냥 카드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집안 어디에 꼭꼭 숨겨두고 있어야 할 돈을 남에게 맡겨두고선 통장 한 권에 조그만 플라스틱 카드 하나 받아 돌아선다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사기꾼들이 득실된다는 자본주의 세상에 누구를 믿고 돈을 내어놓는다는 것인지 아버지의 계속된 설명도 귀에 전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어디 그런 건물에 그런 큰 건물에다 맡겨놓고 이거 자본주의 세상에서 막말해서 자본주의란 인식이 되게 강한데 거기서 그 저 돈을 다른 사람 건물에다가 맡겨놓고 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일단은 제가 고집이 엄청 세요 또 그래서 쓸데없는 거지.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설명해 주셔도 잘 안 들렸어요. 돈 100만 원 그냥 가지고 있고 싶은데 아빠가 굳이 하시라고. 그래서 네 하고 그냥 따라갔어요. 아빠가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했죠. 하고 기계 작동하는 법 다 배웠어요. 뭐 비밀번호 누르세요. 뭐 입출금, 계좌이체 다 배웠거든요. 그 다음에 아빠 같이 집에 돌아왔어요. 집 근처였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찬양 씨의 돈을 가져가 버릴 것 같고 은행 사람들이 시치미를 뗄까 봐 한시라도 빨리 돈을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돈이 제 돈이 요만한 카드만 제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돈은 다 은행에 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조용히 가서 배웠으니까 기사 출금 다 뽑았어요. 돈을 다시 뽑아가지고 집에 와서 그 돈을 막 하나둘 해는 이렇게 세워보는 거죠. 재밌게 해서 방에서 혼자 문 닫고 막 세는데 아빠가 문을 뺏고 이러고 뭐 해요? 아빠는 딸이 뭐 하는지 시시 계속 궁금하신 것 같아. 문을 딱 여시더니 뭐 해요? 하는데 제가 지금 돈을 헤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이유 뭐요? 네가 돈을 지금 다 찾아왔냐고 무슨 돈이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에이 거짓쟁이 막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아빠가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돈을 그 종이돈을 막 이렇게 북한처럼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은행이 이렇게 해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주찬양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와 라디오 무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차례로 방송됩니다.
미국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립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아메리카.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지금까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하다.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